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함으로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지도자는 항상 이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벽 없이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그 성벽 재가 공사 허락을 공식적으로 받아온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도하며 철저한 사전 정찰까지 끝내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성벽 공사가 뭐 그렇게 어려우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 당시의 성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담장이 아닙니다. 고대 도시들의 성벽은 적군이 공격하기는 어렵고 아군이 방어하기는 용이한 군사적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게다가 말과 사람이 그 위로 오갈 수 있도록 해야 됐고 물 공급이 잘 되도록 이 수로 건설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껍고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느헤미야가 두 달도 채 안 되는 5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수십 년 동안 답보 상태로 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순식간에 끝내버린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특히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요소요소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에 자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법이 있고 순서가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이 운동팀들도 전문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보면은 이렇게 정확한 포지션이 있어요. 감독이 계속하는 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기 포지션을 위치를 이탈하지 말라는 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일의 자리를 떠나서 함부로 움직이면은 일이 망가지죠. 3장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정확한 자기 일의 자리에다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공사의 시작을 북쪽의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쭉 한 다음에 끝을 역시 양문에서 끝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필 이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로 유다의 적들은 북쪽에서 공격해온 까닭에 북쪽 성벽을 먼저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제사에 바쳐질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각나게 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아버지로 가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성별하였다는 말은 특히 이 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마치 십일조처럼 성벽 건축사에게 첫 열매를 양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스타트로 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완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보면은 광야 시대의 성전인 장막을 그 때도 보면 어디든지 이스라엘 200만이 가면 자기들 집 짓기 전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운데 두는 하나님의 장막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심으로 다른 자기들의 장막을 뚱 빙 둘러 짓죠. 그래서 양문을 먼저 공사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선순위로 잡고 이 모든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은 이 3장에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은 next to him이라는 말이 절과 절의 이음새처럼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 누구누구 왜 수십 명이 같이 일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느헤미야에게는 누구 옆에서 누가 일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파와 사람들이 자기 직업과 사는 위치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기가 막히게 배치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배치하기 위해서 아마 모든 성벽 구석구석을 잘 연구를 하고 어떤 지파와 누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놓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시일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공사를 끝냈는가, 그 단시일에 끝내기 위해서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뉴질랜드의 그 반지의 제왕을 찍은 호비톤이라는 그 마을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을을 이제 반지의 제왕 찍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호비트 영화 찍기 위해서 2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실제 촬영은 2주밖에 안 했대요. 그런데 2주 촬영을 위해서 2년 동안 샅샅이 고증 작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지금도 그 세트가 그대로 있는데 완전히 관광지가 돼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밀하게 뭔가를 사전에 준비하기 때문에 그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가 없이 믿습니다라는 말만 갖고 밀어붙입니까? 근데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는데 우리는 3년 준비하고 자꾸 30년 써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그마한 일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 공사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제사장들이었다. 북쪽의 양문과 또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망대는 높이 세워서 적이 오는 걸 감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망대 건축이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어떤 성벽보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지시만 하고 뒤앉아 있어도 되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군 장교들은 돌격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죠. 그들이 대신 쓰는 단어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기는 뒤에 앉아서 앞으로 가라고 부하들을 지시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폼잡고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먼저 나가서 길을 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리더라는 말을 하셨는데 리더십은 그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물꼬를 터야 그 다음 부대가 나가서 진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더십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나서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공사하는 걸 쭉 보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버겁게 일한 사람들의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2절을 보면 양문에서 어문에 이르기까지 이 북쪽 성벽의 제2구역에 해당하는 곳을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을 슬쩍 넘어가면 힘든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7km나 떨어진 먼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무슨 일을 하는데 새벽에 가장 먼저 저쪽 평촌 구역 사람들이 먼저 오는 와가지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전부 다 이 이상 거리가 되는 먼 거리에 있는 도시들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대공사에 힘을 모아준 것입니다. 처자식이 있고 농사지어야 될 땅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멀리까지 걸어와가지고 숙박시설도 변변찮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먼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다. 교회도 보면은요 뭐 할 때 멀리 사는 교인들이 더 시간을 잘 지켜서 오시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내서 왔다는 것은 대가를 치렀다는 뜻인데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이 장거리를 걸어서 와서 이 공사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 요령 부리면서 또 뒷전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5절을 보세요.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뭐라 그랬죠? 그들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이 공사에 동참하지 않고 살살 뒤로 빼고 서 있었다는 것인데 아마 이 공사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자기 같은 사람 이렇게 귀하신 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일이 험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짝 요령 있게 빠져버리면 누가 알랴 싶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 요령 피우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는 바람에 2500년이 넘도록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드고아 사람들이 이거 빠졌구나.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내게 십자가가 맡겨졌을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대신 그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기회가 지어졌을 때 뒤로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드고야의 귀족들은 공사에서 빠졌지만 그곳 평민들은 갑절로 힘을 내서 성벽 건축에 동참하였습니다. 귀족들이 빠지고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는 게 그 말이에요. 평민들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드고야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아주 고원지대의 마을, 좀 산동네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도 이곳 평민들이 열심히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27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맡은 구역 외에 공사 한 군데를 더 하죠.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귀족들이 빠지면 그래 잘난 놈들 다 빠져라 우리도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귀족들이 빠졌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형제들이 꾀를 부리고 뒤로 물러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같이 뒤로 물러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한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책에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가 기록될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므레못이라는 사람이 있죠. 또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3장 전체를 쭉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21절에 한 번 더 나오고 3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왜 한 번 더 나오냐면 이 다른 쪽 남쪽 구역을 한 군데 더 맡아서 공사를 한 거예요. 이 드보야의 귀족들은 한 군데 공사도 힘들어서 거부했는데 이 므레못과 무슬람 이 사람들은 두 곳을 솔선수범해서 공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항상 우리는 이 불공평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이만큼 안 하냐 그걸 보고 있는데 이들은 남보다 한 구역씩을 더 맡아 작업하면서도 별다른 특별 대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느헤미야, 우리가 엑스트라로 쓰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한 자리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더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 버겁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이 자전거를 타고 제가 만약에 이제 반포대교까지 쭉 가려고 할 때 내 몸이 전부 다 도와줘야 돼요. 눈을 앞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손은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 발은 부지런히 페달을 돌려야 되고 허파와 심장은 부지런히 공기와 피를 공급해줘야 되고 이 온몸이 함께 도와줘야지 몸 중에 하나라도 파업하면 아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발이 나는 못 가겠다 이러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두가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몸을 움직여서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가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함께 하나님의 성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서구의 교회나 또 동양에서도 한국이나 싱가포르의 큰 교회들에는 보면은 이 커스터머 멘탈리티라는 게 있대요. 고객 마인드가 너무 강하다는 것.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교회 쇼핑이라는 말도 생겼어. 이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든다. 에어컨이 너무 세다. 너무 약하다. 유아 시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런 게 다 소비자 마인드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만족시켜야 될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거룩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썩어버리더라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거 함부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자로 만들지 않으셨고 파괴자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괜히 잘난 척하고 말만 하는 구경꾼이나 비판자들, 방관자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감격해서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 동지들일 뿐입니다. 성벽 재건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빈부의 귀천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었어요. 제사장도 고위관리도 기술자, 여자, 종, 평민, 상인, 총독, 종들 할 것 없이 모든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은 그들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갈 때 우리가 희생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 일원이 되었으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기쁘고 즐겁게 버겁게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꾼들이고 동역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방관자도 구경꾼도 비판자도 없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성벽을 쌓아가는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된 우리 새로운 교회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맞서가면서 해나가야 될 일이 많사오니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